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월 6일 목요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옛 언약은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의 예표일 뿐이었다. 옛 언약의 제도들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설명하기 위해 주어졌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했으나 그들 개개인은 우리와 다름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완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지상 성소에서 봉사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으나 동물의 피는 양심을 깨끗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그분을 통해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8장 8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 옛 언약이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루어줄 새 언약을 계시하셨다.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신인 제사장에게만 가능한 일의 성취를 약속한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 이 제사장은 용서를 가져오는 제물을 바친다. 이 제사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한다. 그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 제사장은 아버지 자신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기 위해 옛 언약을 주셨다. 그것은 그 자체의 모습과 목적대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다. 상징과 그림자를 버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공하는 놀라운 유익들을 놓쳐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65.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묵상.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곳에 포함된 모든 봉사와 의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요 축복이 되셨던 말씀.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가랴부분 기별 1권 247.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참된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성경으로 이 하늘성소 문제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주로 성경만을 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성소가 실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성소가 있는가?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상 성소를 지었는데 모세가 설계 갖고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개정판에는 이 식양이 모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도 타브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모양, 모형, 복제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회포데이그마 하는 건데 복사판 혹은 모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복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림자 같은 모형이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 떴을 때 마당에 가서 있으면 그림자가 지죠? 근데 그 그림자는 여기 말한 회포데이그마입니다. 원형은 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지상 성소는 모형이라고 해요. 그림자 같은 모형이다. 그러면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그랬어요. 여기 본은 테포스인데 영어로는 패턴입니다. 양식 혹은 여기 번역된 대로 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양대로 혹은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과 내게 보이던 본이두 단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 다섯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이 견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옳은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상성소의 축소 모델을 축척도면 혹은 설계도 형태로 보여주셨다. 여기 이런 형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아까 말한 대로 보여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를 보여주고 지으라고 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원형은 못본 거예요. 설계도만 본 겁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하늘 성소 그대로가 아니라 이 경우에도 진짜는 못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지은 이런 비슷한 걸 보여주고 요대로 지으라고 해서 모세가 그대로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준 후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경우에는 원형 하늘 성소를 본 거죠. 그랬는데 그대로 지상에 지으려고 하니까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축소된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다. 이 경우에는 모세가 원형을 받고 지상에 있는 것과 원형이 같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세는 하늘 성소나 도면이 아니라 주관적인 환상이나 돌발적인 영감을 받아 건축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다섯 번째 경우에는 하늘 성소 존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하늘 성소가 없어도 상관없죠. 이제 모세가 어떤 설명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돌발적으로 이제 이 성소를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 4번이 제일 맞네요. 또 있습니까? 3번도 또한 분이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손들어 결정할 건 아니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더 크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원형은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그대로 갖다 지은 게 아니라 하늘 성소보다는 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늘 성소 그대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4번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4번은 아닙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357페이지. 빛나는 소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아까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이게 축소되고 하늘 성소보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아까 몇 번이죠? 3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 원본이 있으니까 본 거죠. 그런데 원본 그대로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축소 모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모세는 자기가 본대로 지어서 지상 성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3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여기 도면이라는 말이 플랜이 나오는데 플랜은 설계도란 뜻이에요. 도면이란 말 설계도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그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참것은 하늘에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여기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분명히 성소가 있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지상 성소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이걸 안티타입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원형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형 성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업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지어준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턴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양, 모형, 견본 그런 하나의 설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가 타입을 진 겁니다. 이 타입은 카피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죠. 카피본은 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형과는 카피본은 원형은 아닌데 원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의 카피는 똑같이 하는 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성소를 지상 성소와 같이 지리적 개념 혹은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늘 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 봉사를 거절했던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몇 성도들은 어디서 혼란을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제가 이따 성경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앉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냐? 이거 이미 승천하자마자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성소 봉사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소 문제를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 아담스는 하늘 성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관점, 거기 이제 앞에 덜레스가 말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재림신도들이라 또 안식일 얘기하시네. 세상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아, 빼빼로 돼요. 오늘이 11월 11일. 저도 몰랐는데 누가 저한테 그걸 보내와서 알았어요. 근데 빼빼로데이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11일 11일. 그러면 이 자체가 빼빼로데이는 아니죠. 이건 빼빼로데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속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로, 의식으로, 지리로, 공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 똑같은 공간이 하늘에도 있다고, 하늘 성소를 그런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면 바로 승천하자마자 만났느냐, 1844년에 만났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이 아담스는 말하기를 이런 관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지상 성소를 하늘 실체의 축적 재생 혹은 복사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오히려 그 관계를 주로 기능적 일치성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개념적인 도구들과 어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상 성소가 있었어요? 지상 성소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지상 성소는 그림자고 원본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원본과 이 지상 성소는 카피본인데 이 두 성소는 기능은 같지만 하늘 성소도 그렇게 지리를 가지고 있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문자대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31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지금까지 앉아계신다면 예수님 다리가 얼마나 저리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다니지도 않고 계속 앉아만 있습니까? 그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고 또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상성소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은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이었죠. 거기 쉐키나가 빛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습니까? 때때로는 성전 그 문 앞에서 모세를 만나기도 했습니까? 만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올라가서 처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해서 그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있거나 혹은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만 있다가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갔고 그럼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속 계셔가지고 못 만나고 이렇게 공간적이거나 지리적인 개념으로 그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두 개 내밀었다고 이게 빼빼로데이라고 했다고 손가락이 빼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미지를 실체로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성소죠.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 즉 물과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이건 뭐죠?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이 뭐예요? 짐승의 피보다는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재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소로로 만든 성소, 즉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늘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됐지, 왜 하늘 성소에서 이게 2000년 동안이나 봉사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거기서 우리 구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31년부터 1844년까지 봉사하시고 또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시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여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제도를 보면 흘려진 피가 있고 적용된 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구약시대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한 다음에 그 양을 죽이죠. 그러면 양이 피를 흘리게 되죠. 피를 흘리고 죽어. 피는 생명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 거죠. 이 피가 바로 뭐냐면 흘려진 피입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죄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은 그냥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 양이 죽은 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봉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떤 때는 그것을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휘장 앞에 7번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레위기 4장 6절에. 또 어떤 경우에는 향단 뿔에 발랐어요. 일반 개인일 경우는 아예 성소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번제단 있죠?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피가 양이 죽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양이 죽었을 때는 그 죄인의 죄값은 마련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안 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초보 운전을 할 때 하도 딱지를 많이 떼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기금을, 어마어마한 기금을 내놨습니다. 돈을, 엄청난 돈을 내놓고, 기금을 내놓고, 운전면허를 딴 지 1년, 이내에, 1년이 안 된 사람들,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 없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딱지를 뗀 사람들은 이 기금소에 오면 돈을 전액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낸 돈이 한 100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게 이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막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봤지만, 아이, 진짜 남의 딱지 값을 줄까? 그러고 안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자기가 물어내야죠. 그 이미 그 사람의 딱지 값을 다 낼 수 있는 범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근데 어떤 사람이 믿고 가서 그 딱지를 이렇게 줬더니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경우에만 이 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불될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실제로 가서 범칙금을 타오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값이 이미 다 지불된 거예요. 그건 다 이룬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만인 구원론이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진 것, 흘려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죄를 속하는 것은 피 그대로가 아니라 뿌려지고 발라진 피이다.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부었다면 그 제사 의식에서 속죄의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도 흘려진 피를 강조하고 오직 구속의 효력을 줄 수 있는 뿌린 피를 잇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수 봉사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럼 우리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피가 그를 구속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는 믿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의 집례, 곧 피를 바르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은 세상의 관심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기울여져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면 바르고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 성소 봉사는 속죄 사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나님의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면 하나님 이미 봤는데 무슨 1844년에 뭐 구름 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봤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여기 단번에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성소에 딱 들어갔으면 다 거기서 끝난 거지 무슨 성소 봉사가 있고 지성소 봉사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단번에 이 말은 여기 헬라어 원문의 에파팍스인데 이 에파팍스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뭐 성소 봉사 따로 있고 지성소 봉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그 짐승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죽어야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매년 또 죽이고 매년 또 죽이고 매년 다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예수님의 성소봉사, 지성소봉사가 구분되는 게 아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절을 함부로 계속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지상성소가 하늘성소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카피본이라면 그림자 같은 모형이라면 지상 성소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지상 성소는 크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뜰에서부터 성소까지. 이걸 매일의 봉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 봉사는 매일 봉사가 있고 매년 봉사가 있었어요. 자, 이 매일 봉사는 먼저 이 뜰에 단이 있는데 이 단의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단의 불은 매일 타고 있었어요. 이건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거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단에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아침 9시에 하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하나. 매일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상번제라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매일. 이건 뭐 죄가 있든 없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등불이 있었는데 여기도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랬죠? 이것도 매일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7절에 보니까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라. 여기 떡상이 있고 그 떡도 1년 365일 그치지 않고 매일 떡을 거기에 뒀어요. 이 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떡이 그치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막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도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8절. 그러니까 이 향도 불을 1년 내에 향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매일 봉사.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히브리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이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봉사라고 한다? 매년 봉사라고 한다. 이렇게 지상성소가 매일 봉사와 매년 봉사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지상성소 봉사가 매일 매년의 봉사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가 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림자 같은 모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1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유대의 1년입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었고 대속죄일이 오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이게 지상성소에서 매년 진행이 됐는데 이 1년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31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지상성소 봉사로 표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봉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1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1844년까지 봉사하셨고 매년 있는 봉사가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니까 책들을 펴고 심판을 시작하셨다. 근데 이것이 성소 정결 사업이다. 그래서 그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야 끝에 성소와 정결의 질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되고 정결이 될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실망 열쇠가 풀린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인데요. 7월 10일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그때는 이 속죄일이 7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속죄일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년 동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늘 성소로 아니 성소로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죄에다가 아까 보니까 성소에 뿌리거나 뿔에 발랐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성소로 옮겨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성소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옮겨져 왔죠.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돼요? 예, 네, 부정해지죠.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그 성소를 위해서 피를 뿌려가지고 성소를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소도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1년 동안 드렸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속죄일을 이때 참여를 해서 그가 1년 동안 성소로 옮겨놓은 죄가 도말되는 일에 참여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속죄일에는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은혜다. 성소는 그 십자가의 표상이다. 그래서 성소도 은혜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앞에서는 은혜로 잘 진행되다가 지성소 가서 갑자기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정의가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십자가가 은혜만 있습니까? 십자가에 형벌이 없습니까? 물론 죄인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에요. 거기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너희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에서 다 받았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받는 해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아들도 죽였는데 죄인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거기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도 죄인은 가서 양 머리에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양 죽는 거 보고 가면 끝나요. 은혜죠. 그러나 죽어간 양에게는 형벌입니다. 거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은혜만 있습니까?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형벌이 십자가에도 있고 성소에도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면밀한 활동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필요하다. 미련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무기력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사탄은 강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마음들을 향해서 행사한다. 설교자와 교인들은 흑암의 세력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발견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현재의 중간 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옳은 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 동조하는 이들이 언제나 발견된다. 사탄은 하늘에서 동조자들을 가졌으며 많은 수의 천사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이 한 편에 있었으며 사탄이 다른 편에 있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싫어하게 되었다. 사탄의 미묘한 암시가 효과를 발휘했으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원수이며 사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믿는 지점까지 실제로 이르게 되었다. 현재 사탄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배력을 마음들 위에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련과 경험을 통해 100배나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남녀들이 사탄의 미묘한 암시와 흉계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의심과 의문을 품음으로 불신과 잔인한 시기심을 품음으로 그들은 완벽한 기만을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용감하게 그들의 오류에 대해 말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쓰라린 감정을 품고 일어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오류와 죄를 대처하기 위해 나선 이들, 죄를 그 이름 그대로 부르는 이들은 감정상의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유쾌하지 않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의 동정을 얻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한다. 동조자들은 그릇된 편에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목적들을 수행하고 있다. 견책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상하게 하기 마련이다. 그 형제들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동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들에 대해 동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진실로 학대를 당했으며 견책자가 전적으로 그릇되고 나쁜 정신을 품었다고 생각한다. 시온의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잘못을 온전하게 보고 고백하며 그것들을 내버리는 것이다. 견책자가 부분적으로 그릇되었으며 견책을 받은 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견책의 예리한 칼날을 파괴시키는 일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이들은 원수를 기쁘게 한다. 견책들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의 의도를 성취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가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별을 갖추어 보내신 이들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죄인들의 영혼에 대해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겸비하게 하고 죄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재하시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거짓 동정자들은 저들이 행한 사망의 사업에 대해 주님과 더불어 낱낱이 계산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는 맹목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그 생애 속에서 실천한다. 그들의 친구들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며 자주 그러한 인물들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백일몽. 사랑하는 이 자매에게 나는 그대에게 철저한 회심이 필요한 것을 보았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나 진리가 가져다주는 축복들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대가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 은혜의 철저한 사업을 좀 더 많이 소유하지 않는 한 또한 그대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지에 일치되지 않는 한 그대는 두 세상을 모두 상실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진실되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신자가 분명히 받게 될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길 가운데 그대는 현재 서 있지 아니하다. 그대는 그대의 아버지의 품성을 닮았다. 그대에게는 이기적인 성질이 있다. 그대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에게 가장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행할 것인지 주로 그대 자신에 관해 생각한다. 그대는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실수를 범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행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의무를 수행하고 자아를 잇는 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행하도록 남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 등을 등한히 했다. 그대는 그대의 바로 앞길에 놓여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의무들을 강구한다. 그대는 좀 더 자신의 기호에 맞다고 여겨지는 일, 인생의 부족함, 영혼의 메마름을 충족시켜줄 어떤 위대한 일을 찾아 그대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다. 그대는 이 일에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행하도록 남겨주신 일은 바로 그대의 주변에 있는 매일의 의무이며 또한 그대 앞에 놓여있는 단순한 의무들을 손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행하되 그대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쏟음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즐겁게 단순하고 가정적인 생활 속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대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그대의 눈은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 열려져 있지 않으며 그대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예절들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대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하나의 미덕인 것처럼 지나치게 생각한다. 또한 그대는 불행한 생각과 불행한 체험들에 마음을 배회하도록 함으로 엉겅퀴들을 모으고 그것들과 더불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 만족을 느낀다. 그대는 백일몽의 습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깨트려져야 한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